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그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자신에게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십수년 전에 그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45장 5절에서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을 밝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야곱 일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또한 아버지를 데려와서 모두가 이 애굽에서 함께 살며 이 혹독한 기근을 이겨내자라고 합니다. 기적 같은 화해와 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또 하나님의 때를 고백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이 처음 와서 절할 때 그 즉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왜 밝히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또 형제들 중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일이 지난 후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잡아두고 또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그 역시 인간이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동생을 매정하게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팔아버렸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노예와 죄수로 혹독한 고난을 겪게 만든 형들을 보고 처음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용서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바로 용서해야지. 기쁘다. 뭐 이런 마음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둔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그 3일 동안 형들은 억울함과 또 두려운 근심과 괴로움으로 밤을 샜을 것이고 요셉 역시 그 3일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샜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형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입장에서 형들은 원수이지요. 내가 요셉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이 당해봐라. 어쩌면 뭐 죽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나요?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먼저는 웁니다. 그리고 곡식들을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곡식 값도 그대로 다 넣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들려보냅니다. 요셉은 사람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지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엄살이야 뭐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이지요. 더욱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다가 힘을 가지게 됐으면 그 힘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 더욱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더욱이 울기까지 합니다. 르우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은 울어요. 형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넣고 또 돈까지 자루에 넣고 또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들려서 그는 보냅니다. 어쩌면 고난을 경험할 때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잘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유혹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가였는데 더 큰 유혹은 고난을 이겨내고 평화롭게 유지될 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도 그가 여전히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잘 될 때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참 하나님을 찾고 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그러니까 일의 중심을 두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운 다음에 형들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3일 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절충 안으로 모두가 다 돌아가서 고향에 남아있는 한 형제를 데리고 오는 동안 한 사람만 인질로 남아있으라라고 합니다. 요셉은 일부러 계속해서 형제들 간에 이 한 명, 한 사람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만들고 형제들부터 한 사람을 일부러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가서 데리고 오라, 또 한 사람만 남아라. 요셉은 형들을 자신을 팔아버렸던 것과 유사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형들은 시므온을 배신하면 형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44장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가두어두고 형들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외면하면, 베냐민을 배신하면 자신들은 살 수 있는 상황들을 일부러 계속해서 만듭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의 그 사건 속으로 형들을 몰아가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과연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형제들 중 한 명만 두고 돌아가라는 요구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십수년의 세월이 결코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었고 언제나 조마조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형제들 중 한 명을 떼어놓아야 하는 이 순간이 왔을 때 이제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형들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차없이 내버린 형들이 이제는 과거의 사건을 회개할 줄 알고 또 지금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실 야곱은 그대로예요. 38절을 보시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야곱에게 아들이 이 베냐민밖에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한때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베냐민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최소 10명의 자녀를 거느린 그런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대로인데 형들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44장에서도 요셉이 베냐민을 버리면 다른 형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형들의 반응을 지켜보는데 그때도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그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또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남아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형들은 마음으로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형제들 간에 반목하고 다투면서 눈에 가시와 같은 형제들을 제해버리고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안위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해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달라지고 변해간다는 것 그리고 자라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좀 이렇게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희생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전에는 손해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꺼이 손해보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게 변해가는 거죠. 전에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이제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내 문제로 그리고 내 죄의 결과로 여기면서 애통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더 품는 그런 더 큰 그릇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